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인포메이션입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북조선의 핵실험 실시 발표를 계기로 북조선 선박의 입항 금지 및 북조선으로부터의 모든 품목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해왔습니다. 이러한 두 조치가 4월 13일에 기한을 맞이함에 따라 4월 10일 일본 정부는 이 조치를 다시 1년간 연장하기로 강요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날 일본 정부는 북조선 미사일 발사 사태에 따라 북조선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북조선 선박의 입항 금지 및 북조선으로부터의 모든 품목의 수입 금지, 이 두 가지 조치는 북조선이 납치 문제에 대해 지난 8월에 합의한 제조사에 아직 착수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고 핵 문제에 대해 육자회담에서 검증의 구체적인 틀에 합의하지 않는 등 비건설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을 비롯한 관계국의 자제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북조선을 둘러싼 제반 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러한 조치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치, 핵, 미사일 등 재현안 해결을 위한 북조선 측 자세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반년마다 연장이 되풀이되어 온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조치 연장 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4월 5일 미사일 발사라는 일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북조선이 강행한 것을 계기로 또한 이 미사일 발사에 항의하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국회 결의도 고려해서 북조선으로 가는 자금에 한해 그 흐름의 실체를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이 다음 두 가지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로서 소정의 절차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첫째, 북조선을 목적지로 하는 지불 수단 등의 휴대 수출에 대한 신고를 필요로 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현재의 100만 행에서 30만 행으로 낮춘다. 둘째, 북조선의 주소 등이 있는 자연인 등에 대한 지불 보고를 필요로 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현재의 3천만 행에서 1천만 행으로 낮춘다. 일본 정부로서는 1조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의 재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1조 국교 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해 일본이 북조선에 취하는 조치는 북조선 측이 납치, 핵, 미사일 등 재반 현안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반 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동을 신속히 취할 것을 북조선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북조선이 지난 8월 1조 실무자 회의 합의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납치 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즉 생존자를 발견해서 귀국시키기 위한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 측도 인적 왕래의 규제 해제와 항공 전세기의 규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차 북조선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납치 문제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겠습니다. 4월 13일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4월 9일 북조선 최고인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좀 잠석을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지구를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좀 그 TV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뿐만 아니라 그 전에 7일 날에 8일 날에, 이틀 동안에 북조선 쪽에서는 이른바 기록 용화인데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했던 그 현지 지도에 관한 그런 기록 용화를 좀 공개를 좀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지금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통 일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느낌도 우리는 그 너무나 크게 좀 느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도 빠졌고 약간 나이도 많이 누르고 그 약간 좀 그 몸이 아픈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좀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현지 지도를 좀 할 때 이른바 스타일이라고 할까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한 좀 질문나 지시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역시 김정일을 좀 지도 스타일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그대로 해왔던 것이 좀 이번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일이 그러니까 현지 지도나 그런 거 할 때 별로 큰 불편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그 인식이도 인상 인식을 좀 우리가 가져가게 되도록 좀 북조선 쪽에서는 그 여러 가지 좀 고려를 좀 했었다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국방위원회 멤버가 변경되고 그리고 늘어났습니다. 네, 이즈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최대한 좀 주목으로 해왔던 것이 역시 이 국방위원회 어떤 그 구성으로 좀 다시 할까라고 우리가 주목으로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면은 의원에 좀 그 네 명 있었던 것이 여덟 명으로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도 한 명 좀 증가해가지고 세 명으로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군사 공업을 좀 담당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주기장라는 좀 당의 제일 부부장이 새로 그 국방위원회 의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거 다 좀 그 보면은 역시 성군 전체에 따라 또 군부를 좀 우선적으로 중요시 해가지고 군 준수를 하고 있는 지금 그 북조선 제재가 너무나 좀 명백하게 나왔다고 막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으로 좀 해야 되는 것이 찬선택 그 현종부장 담부장이 이번에 새롭게 그 급방위원으로 좀 태웠습니다. 네, 역시 찬선택 씨가 김정일 급방위원장의 좀 그 관계자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후계 체제를 좀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좀 예,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소식이 좀 아마 그 정확하다 그런 느낌이 가지 우리의 주는 그 전으로서 이번에 그 잔선택 씨가 급방위원 되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오근열이라는 그런 군이 그 대장이 예, 역시 이 부위원장 미리 그런 그 지명 임명을 좀 태웠습니다만은 그런 예, 오근열 씨가 좀 부위원장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김용준 부위원장의 예, 추위가 좀 올라갔다. 역할이 좀 그 고졌다고 좀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런 급방위원회의 좀 중심, 핵심에 있는 사람이 찬손택뿐만 아니라 예, 오근열, 그 다음에 김용준이라는 그럼 이런 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새롭게 예, 다시 시작했던 급방위원회는 역시 김정일 후계 제재, 후계자 문제, 후계 문제에도 간동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즈미 선생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납치 문제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 국내외에서 어떤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등 납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 가운데 1조 간 교류의 일환으로 2002년 9월에 열린 제1차 1조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동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1차 1조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다뤄졌습니까?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제1차 1조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랫동안 부인해온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들은 납치 피해자 5명의 생존과 8명의 사망, 그리고 1명은 북조선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를 이미 처벌했다고 주장했으며 재발 방지와 가족 상봉, 그리고 귀국을 위한 편의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전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계속적인 조사와 생존자의 귀국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 조사단을 파견해 2002년 10월 15일 납치 피해자 5명이 귀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제1차 1조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납치 피해자 5명의 귀국은 실현됐으나 그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은 북조선에 그대로 남겨두게 되어 이들 가족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 일정을 확정짓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생사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들에 관한 북조선 측의 주장은 그 정보가 부족한 데다가 내용 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돼 의심할 점이 많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두 나라 간의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모든 기회를 동원해 북조선 측에 대해 납치 피해자 가족의 귀국과 생사가 불분명한 피해자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 측은 5명의 납치 피해자를 우선 북조선에 되돌려 보내는 것이 선결 과제이며 진상규명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2004년 5월에 열린 제2차 1조 정상회담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제1차 1조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동향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2차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언니 히라노 후미코 씨의 메시지입니다. 1978년 8월 12일, 당시 24살의 회사원이던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함께 가고시마현 후키야게 하마에서 납치당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2008년 연말에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할 당시 루미코 씨의 언니 후미코 씨는 20살을 맞이하는 딸의 성년식에 루미코 씨가 성년식 때 입었던 일본 전통 의상인 후리소대를 입힐 생각이라며 매우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루미코 씨의 언니 히라노 후미코 씨의 메시지를 들어보시죠.
루미코, 이마 どうしてる? 元気で 頑張ってると 思うけど
루미코, 어떻게 지내고 있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어느덧 세월이 30년이나 지나버렸구나. 루미코에게 지난 30년은 그야말로 기나긴 고통의 나날이었을 거라 생각해. 나는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딸도 있어. 내년에 20살이 돼서 성년식을 치른단다. 그래서 성년을 맞이하게 되면 무슨 옷을 입힐까 고민하던 중에 문득 루미코의 후리소대가 생각났어. 루미코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그 후리소대 말이야. 얼마 전에 사진 촬영을 미리 했었는데 가고시마까지 가서 어머니께 예쁘게 잘 차려입은 손녀의 모습을 보여드렸어. 어머니는 일부러 여기까지 안 와도 된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모처럼의 기회니까 어머니께 그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보여드렸단다. 그리고 사진도 찍었어. 어머니께서 혹시 눈물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담담해 하셨어. 어머니 성격 잘 알지? 하지만 정말로 기뻐해 주셨어. 어머니께서는 루미코를 걱정하면서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고 계셔. 가고시마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야츠시로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데 보통 열흘에 한 번 정도 찾아가 뵙고 있어.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해 주실 때도 많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루미코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는 루미코에게 힘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정말로 하루 아니 1초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심정이야. 슈이치 씨도 잘 지내니? 가족도 있을 거라 생각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부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돌아와야 해. 자, 그럼 안녕. 안녕은 우리들의 암호이기도 했었지. 사쿠라지마 사람들도 너희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말로 힘내고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 기다리고 있을게. 아무 걱정하지 마.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언니 히라노 후미코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금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에는 2000년 봄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벚꽃나무 언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벚꽃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노래가 여러 곡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벚꽃나무 언덕은 230만 장 가까운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최대 인기곡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벚꽃나무 언덕. 실제 단파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으나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 연주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벚꽃나무 언덕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에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다나카 미노루 씨, 다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츠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납치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00-81-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꼭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는 주파수 13,725kHz에서 밤 12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965kHz에서 그리고 새벽 2시부터는 주파수 9,82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르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33분부터는 주파수 9,585kHz에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11,825kHz에서 그리고 새벽 1시부터는 주파수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